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외에 우리의 참 구원의 소망이 없으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그 능력과 권세가 없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백성으로 한 믿음으로 한 교회의 지체로 저희가 함께하옵나이다. 오는 모든 세대에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주 성령을 정하신 때에 오순절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러므로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약속의 믿음에 따라 주의 백성 되어지는 큰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아담 이후 오늘의 일까지 주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선택한 백성 가운데 우리 무리를 모으셨사옵나이다. 그 은혜를 입어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한때를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말씀으로 마땅히 살아갈 인생의 도리를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복됨을 깨달아 알아 오늘에까지 믿음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 가운데 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생명 얻을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낙원 가운데 무성도와 함께 계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정하신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다시는 죄로 인하여 신음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고단한 인생 속에 소망의 줄기를 붙들옵나이다. 더운 여름날 지나가는 이때에 다시 저희를 하이델과 요리분당으로 모으게 하시고, 다시 말씀 통하여 베푸시받은 귀한 교리를 문답의 형태로 엮어놓은 성도들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잘 깨달아라. 같은 믿음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날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모신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좀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큰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 동안에? 네. 어떻게 살도 많이 찌시고요? 더운데 견딜만 하세요? 우리가 공부할 곳이 어딘가 다시 들춰봤더니 제 기억에 53문단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사무실 책상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성경책만 들고 내려와가지고 53문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에 큰 제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이 성신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리킴이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 성신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성령이라 다시 번역을 다시 하면서 같은 분입니다.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배우는 이제 이 시간에 하대부 요리문답의 강의 시작은 결국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의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사도신경의 첫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배워왔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들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쭉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20주일에 해당되는 53문 그 문답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 같이 보세요. 사무실에 부탁하시면 구입해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53문 같이 읽죠.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은 어느 분이십니까? 성령에 관해서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첫째와 둘째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요. 둘째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로 나눠진 겁니다. 둘째 내용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적인 의미를 살피게 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성령은 능력이 아니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은 기운이 아니고, 성령은 비인격적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은 비물질적이며 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는 비물질적이며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인격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데, 그말 앞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란 말 있죠. 이 함께란 말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단순히 더불어란 뜻을 넘어서서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니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시므로 결국 세 위격으로 계시나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같이 아울러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그분께서,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몇 가지로 이제 구별됐어요. 첫째는 주어집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주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성령께서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내게 주어지면 그것은 곧 나의 부분이 되는 것과 같은데, 근데 이것이 어떤 물질적 개념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다니. 이 어마어마한 표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주신 분은 누구시고 주어진 바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졌다니. 그러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어졌다는 말은 피동적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주신 이는 누구시며? 그가 오셔서, 내게 오셔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바 된.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시나? 내 입장에서는 주어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이가 있고, 받는 나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 성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에게 성령이 주어졌단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다음에 풀어진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참여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케 하며를 수식하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며,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은덕에 참여케 되는 일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바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믿으니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어짐으로 나에게 믿음이 가능해진다. 그 믿음이 비로소 참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인과관계의 연결성이 여기에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은덕이란 것은 영적인 은택을 말합니다. 은혜로 부어주시는 혜택, 그것이 바로 은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 참여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인생 중에 사는 우리에게 그 결과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위로라고 요약을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위로라. 잘 볼까요? 하이데그 요리문답 제1장 제 앞에 1문을 보세요. 1문 13페이지 여러분 교재 1문을 보세요. 야, 우리 한 권사님 1문에 뭐 많이 써놓으셨네요. 근데 그 뒤로는 안 써놓으신 게 많네요. 아, 노트에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그렇죠? 한 권사님 안 삐지시죠? 안 삐지실 줄 믿고 보세요. 1문 보세요. 1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이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게 막 떨려요. 감동스러운 표현이 고백문인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라. 유일한 위로예요. 이거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데 이 위로는 참되며 영원하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일시적인 위로야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있죠. 일시적인 위로는 이 땅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참되고 영원함으로 유일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위로 찾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것만이 참된 위로인가 하는 것은 자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는 뭐가 될까요? 밥이 될 거예요. 밥을 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어떤 필요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게 위로가 되는데 왜 여기는 이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위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위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전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것이요. 그건 단순한 사망이 아니고 정적인 상태의 사망이 아니고 형벌 아래 놓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아래 놓였다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살아있는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생한 고통. 그건 저주의 고통인데 그 저주의 고통은 영벌이라 말씀하셨으므로 그침이 없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 있는 모습을 사망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는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그쳐진 정적인 상태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적 개념으로서의 영원한 고통의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희락을 느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누리는 것처럼 고통을 받음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희락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 영원한 형벌의 그 순간들의 영속성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고백되어졌어요. 그 모든 고백을 읽는다부터 풀어져 가는데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근데 그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있으니 이 짧은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80을 겨우 누리는 이 인생살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죽은 이후에 더 있을 긴 영원한 생명 앞에서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뿐이라. 그런데 그 일을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단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나에게 미쳐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있죠?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이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요 예사로이 뜻없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은 한 가지 귀결 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한한 지혜 가운데 내게 작정하신 일들이 나타난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는 동안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없으면 사는 동안의 인생의 곤고함과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내하고 살겠어요? 그냥 죽는 것이, 그냥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이 위로가 없으면, 이게 확신이 없으면 살지 아니하고 숨을 끊는 것이 가장 편한 인생의 선택이 되어집니다. 용기 없으면 못할 뿐이지.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마지막 답이에요. 이 염세적 철학의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안 끊었어요. 철학자들이 죽을 용기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인생이 죄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겪는 이 일도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작정이죠. 이 작정을 어디까지 성경을 근거로 세밀하게 고백했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시니 전지전능 무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뜻을 세우셔서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데 내 인생 중에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며 그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일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해 결국 내 구원을 위한 것이라.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뒤에 성령 사역을 지시해놨어요. 그 성령 사역,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려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병들 때라도 삶의 고단함 속에서 밥 먹고 입고 사는 내 자존심과 명예와 그 모든 일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예비적인 것이요 준비적인 것이요 잠시 있는 일이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삶의 상황에 따라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함으로 주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너에게 향한 뜻이라. 그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그를 위해 삶 줄치고 풀어 쓰시오. 시험이 내면 뭐라고 답을 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된 교훈적 의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받은 명령, 그 뜻을 겉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서 내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정혜 집사님께서요, 이정혜 씨 집사님 차량 이동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면 지현 씨, 안 계신가 봐. 아, 계시네. 그래요. 근데, 제 말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제부터 그 마음을 다해, 이 마음을 이제부터란 말 속에는 영적인 각성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나의 인생의 상황적 차이가 전지되고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적 차이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어떠한 태도의 결정이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 그런 것이지, 그걸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돌아설 것이라, 이런 시험적 상황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조건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조건성은 육적 조건성이에요. 육적 조건성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이 뭐냐면 살아 죽거나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신앙적 적용이요 결과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신앙이요,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피조물의 마땅한 신앙인 줄 우리가 언제쯤 잘알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알수 있을까요? 하여튼 요리 문답 이 1문항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보는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정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의문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은 연약한 신앙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신앙이요, 크게 보면 불신앙적 요소에 오염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생에 신앙을 배워간다는 말이 뭔가라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토록 편안케 해주시니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차원에서 내 인생 살아온 걸다 둘러보니 그 곡절 많은 모든 인생 속에서도 주께서 지금까지 마지막 호흡 때까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내 심령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차원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물질의 부를 누리고 자식이 다잘 되며 또 자손이 풍성하고 그리고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자손 3대까지 물려줄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자식의 모든 신앙에 잘서 있는 보고 인생을 마치면 그보다 지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인생 중에 그 바람이 없죠. 그거 더한 바람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냐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신 것인가 라는 것의 문제 때문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고 하시는 그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 이걸 믿는다는 것은, 내게 비춰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결정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택한 자, 그 택한 자는 세상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우리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런데 그냥 무수한 불특정 다수의 인간을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한 원칙만 주어진 거 아니고 그중에 하나하나를 다 꼽아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다 일일이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걸 실행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때 실행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전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죠. 이 통치의 권세가 실로 무한 영광이 극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성을 갖고 몇 가지 일을 계획하고 조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어떤 일을 꾸밀 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무한한 확장, 그거를 초월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털 하나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돼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아실 뿐더러 정하신 것이라 돼 있어요. 이 정하셨어요. 정하셨으니.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등등의 우리가 갖는 삶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다른 가능성에 대한 희망, 소망, 현실에는 불평과 또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지 않았다면 저렇지 않았다면 이게 되는 모든 것들의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해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정하신 그의 선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요. 그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하다 탓하는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이죠. 다른 게 불신앙이겠어요? 하나님 저 집은 다 멀쩡한데 자식도 다 멀쩡한데 저집 자식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말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집 남편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제집 남편은 이래? 이런 관계,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는, 왜 우리 교회는 모든 하나의 삶의 정황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다니 참 딱하십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은 실로 선하시며 실로 탁월한 지혜 가운데 이루신 인 줄 내가 믿사오나, 그러나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선함이 내게 어떻게 미쳐지는 것이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믿음이 적어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하신 자락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나의 영적인 통찰을, 각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게 구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거 외에는 평생에 달리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지. 이 기도는 매우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지만 불신앙적 기도가 있고 신앙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모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 구원을 향한 것이라 하셨는데, 주여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하나이다. 그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 이와 같은 무지와 불신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줘서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기로서 하는 것은 죄된 욕정을 그대로 격발시키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게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막지 않으셨나이까,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말의 의미는, 그 기도의 간구는 주여 제가 불신앙과 미련하여 주께서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인생살이가 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혹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선하심과 지혜에 대하여 부정하며 외면하며 떠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제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얻고 나에게 어떤 지혜로 이 인생을 다루가신가를 바라보게 내게 영적 안목과 통찰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옵소서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실로 연약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적 필요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요, 근본적 인생의 틀은 안 바꿔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기도에 응답을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자식이 아플 때 열이 펄펄 나 기도했더니 열이 뚝 떨어지는 경험도 하는 것이고,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 주시진 않으시지만 어떨 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나를 주심으로 뜻밖의 하늘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역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로 몰아놓고 만나를 줬으니, 광야는 육적 삶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기도를 못하는 곳은 아니죠. 광야는 밥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로 몰아놓고 만나를 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큰 소리를 치실 것 같아요? 봐라,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다 나에게 달려있으니 사람의 생명이 만나 떡에 달려있지 않냐, 그 떡 주시니까 나인 줄 이제 알았느냐, 이 떡 먹고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돼야 이게 1차적인 이 관계인데, 하나님 뜻밖에 실컷 굶주린 장소에 집어넣으시고 생명이 불가능한 장소에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만날 주심으로 생명을, 육적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교훈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육적 필요와 간구와 절실한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계속 주시면서 그러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을 바라보고, 그리함으로 혹 그 필요가 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이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위로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줄기 잡고 나중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지. 내가 육적 평안에 자랑거리가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이 실로 부담스럽기 시작해.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 내가 주를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주여 저를 부요케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심령 안에서 저절로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겁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이 재물이 뭐고 이 지식이 자랑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버거워서 이 짐을 좀 내려놓게, 적당한 수준에, 그것이 차라리 내게 시험과 악에 빠져 붙들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삶의 형편이 된다는 사실까지도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죠. 특이한 일이에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 교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믿음은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보고 제가 성경이 교훈하신 모든 교훈이 제 인생 속에 적용할 때, 기도할 때 제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바라본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과의 다시 53문을 돌아가 보면, 어떻게 그 일을 가능케 하나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그대 뭐라고 되어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이 나를 위로하는 이 짧은 이 두 단어, 이 한 구절, 요 속에 담겨있는 의미의 깊은 고백이 그거예요.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히,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오늘 문답에 나와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자, 그럼 노트를 보시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아무리 그분을 신앙생활의 양태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까닭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앙 양태를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어떤 것일 것이라 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 예측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이 이것이구나, 그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 알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여기를 읽어봐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부득불 잘 믿는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신앙 양태들, 그게 이제 소위 신비주의적 신앙 양태의 오류가 되어진 것입니다. 보시죠.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가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원하시며 동등하시고 본질이 같으신 분으로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끔 하십니다. 자, 여기에 그 길게 네 줄에 걸쳐서 마침표가 하나가 찍혀 있는 이 긴 문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죠. 첫째, 성령 하나님의 존재적 질문이 있고, 그것이 세 번째 줄 같으신 분으로까지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존재론적 설명이요. 그 이후부터는 뭐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설명이죠. 자, 그러면 존재론적 설명을 다시 보면, 제3위 하나님이시며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그 위격적 구별을 해 나갈 때 1, 2,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제3위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1위와 2위는 누구신가 하면 성부와 성자를 가리켜 말한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같은 제1위 하나님과 2위 하나님, 이두 위격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라고 말할 때 성자, 성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의 기원성을 어디에 둔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성, 존재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나오신다? 성부로부터, 또 그리고 어디? 성자로부터 이렇게 나오신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써야? 성부로부터 성자 성령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성자께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십니다. 나오시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성부께서 나시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뭐죠? 나으심을 받으시는 것이죠. 출생하시는 거예요. 나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출생 받으시고 출생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나으심이 아니고 나오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하냐면,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나오시는 존재의 기원성의 성질은, 즉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존재가 기원되시는데, 그럴 때그 존재의 기원의 성질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 즉 다시 말하면 나으심. 이게 어렵네. 나시고 나으심을 받으시고 이런 관계고, 그리고 이제 성부로부터 성령께서 존재의 기원을 가지시는 그 관계의 성질은 나오심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proceed 이렇게 말합니다. proceed는 누구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의미의 뜻이 되어집니다. proceed의 명사가 procedure, 그러면 어떤 일을 진행하는 절차를 이제 procedure 이렇게 되게 되니까 proceed란 말이 되는데, 나오심이 되어진다. 이게 아버지께 성자는 begetting, 나신다, delivery 하는 거죠. begetting, 출산한다는 의미가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러나, 조심할 것과 매우 유의할 것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생하신다 할 때, 말은, 이 언어가, 우리 언어는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자연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는 이 초월적 영역에 있는 신비한 일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진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적 수단이 이 우리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안에는 본래 영원 세계요 초월 영역에 속한 일들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며 바로 맞는 그 언어적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언어는, 신학적 언어는 전부 다 뭐가 되죠? 하나의 유비로 쓰는 거예요, 유비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출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빌어다가 유비적 관계로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한다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나온다는 것도 마치 발광체가 있으면 발광체에서 빛이 쭉 나가잖아요. 그 발광체에서 빛이 쭉 나가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자연 여기에 속한 언어를 통하여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출생이 무엇이고 이 유비로 나오는 나오심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모른다요. 그러나 언어로서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가? 라고 말할 때 성경에 이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에 근거하여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러하고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 일컬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일컬었고 본인 스스로가 뭐가 되죠? 아들 하나님이신 것으로 성경에서 이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의 두 관계를 내가 오늘 낳았다는 말씀과 연결지어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출생적 관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관계는 뭐라고요? 나오심, 즉 발출의 관계라 이렇게 말해요. 발출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발출의 관계지만 발광지로부터 빛이 뻗어져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물질의 유출 개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유비의 개념인 걸 생각하고 나오심의 관계라.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아주 다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잘 듣고 계시죠? 열심히 들어두시면 나중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할 테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부터 나오죠 지금? 아버지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같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으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성자가 성령이 아니요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아버지에서 나오는 존재의 기원으로 인한 관계의 성질이 서로 성경적 표현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부터 나오 출생하신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에게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의 기원으로 인한 관계의 성질이 서로 다르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격임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이시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 차 한잔 하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다시 하도록 하죠. 보세요. 그 성령께서는 비단 성부께로부터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성자께로부터도 나오세요. 그래서 성자께로부터도 이게 나오시는 이것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오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나오심이라. 왜냐하면 그럼 나오시면은 성부께서는 성령과 성령에 대하여 뭘 하시죠? 보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두 분은 각각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결과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시는 분이시면서도 또 성경에 보이게 되면 아버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세요. 아들의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이상한데. 아버지의 영 따로 있고 성자의 영 따로 있고 성령의 영이 따로 있어야지 어떻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시고 아들의 영이 성령인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가 아들 성령이시고 아들이 성령이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 질문을 처음부터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했으면 생각을 안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니까 성부는 영이세요? 아니세요? 영이시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신데 그런데 성부의 영이 곧 성령이시오 아들의 영이 곧 성령이시면 성부가 성령이고 성자가 성령이니 결국 그래서 한 분만 있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름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이라 했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구별이 영원부터 세 분이 계신 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말인가? 그 질문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며 논리적이긴 한데 자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논리성이에요. 즉 초월 영역의 논리를 담고 있지 못해요. 초월 영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논리로 따지면 엉뚱한 결과 나오는데 초월 영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시면 모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어떤 걸 잘 보냐면 영이라는 것.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니 영 색깔을 밝게 보이실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글자가 안 보이죠? 뒤에서는 안 보이죠? 제가 영이라 썼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영이란 말은 위격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본질과 관련된 말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이라는 것은 위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지금 말한 이 형용적 표현들 이 표현들은 전부 뭐에 속한 것이죠? 본질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본질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질로 드러납니까? 할 때 그 본질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요. 우리를 관계해서 공의로 나타나신 것이요. 그 본질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전지전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 본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본질상 우리와 같은 물질, 물체적, 물질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에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위격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도 영으로 계신 것이요.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것이요.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한 영이세요. 한 영이세요. 한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가 위격적으로 성령을 자기와 다른 영을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아버지 영과는 다른 영을 또 보내시고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자의 영과는 또 다른 영을 만들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뭐예요? 아버지 영과 성령의 영이 서로 다른 영이 되어지면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에 있어서 뭐예요? 세 하나님들이 계시는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만들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되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간에 있어서의 동등성과 동질성이 훼손되어져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신비한 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내신다. 보내신다. 그러므로 나오신다. 나오신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위격으로 있는데 그 위격이 위격을 무엇이라
이름할까? 무엇이나 이름하여 예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성신으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영 이런 분으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적 표현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신 내 신한 분이 계신 거예요. 내 신 내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내 신을 너에게 충만케 하여 그 신을 그리스도의 탄생 때 그 머리 위에 그 신이 충만할 것이며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사 계속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름을 성령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니시다? 영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태를 제 하나의 구분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우린 육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물질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그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을 그려낼 수 없죠. 그렇죠? 육체를 떠난 이 순간에 영혼을 그려낼 수는 없죠. 왜 그려낼 수 없죠? 물질이 아니니까 뭐 그 대답 맞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은 물질이 아니므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이따가 쓰러지고 영혼이 육체를 떠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나요? 제 영혼이? 아니 지금 가는 중이라면 죽자마자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족이 있을까요? 성가대석에? 이렇게 올라가요? 아지랑이처럼? 어디 있을까요? 이 공간 안에 어디 있을까요? 지구 위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영으로 육체를 떠나 존재하지만 육체를 떠나면 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릴 수는 없지만 제한은 있어요. 우리 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곳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옮겨가요. 실체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무한 충만하세요. 따라서 여기 있고 저기는 없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 충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릴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비물체적이며 영이시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고 동시에 뭐죠? 무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 끝이 있어야 그려내지. 영어로 describe로는 뭐예요? 그게 끝의 한계를 그려낸다는 뜻이에요. 끝의 한계를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야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렇게 끝이 있으니까 그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려낼 수 못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겼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건 그 왜죠? 끝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끝이 있지만 내용을 채울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채워질 물체가 있어야 채워질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육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시죠?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죠? 영으로 계세요. 그 영이 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는 영이 몇 개가 있어요? 한 영이 계실 분이에요. 한 영으로 계신데 아버지의 위격을 겪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한 영이 계신데 성령의 위격이 계신 것이고 성자 영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성령의 영은 결국 한 영이세요. 그런데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을 성령 그럴 땐 여기 영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성부께서도 영이시고 아들께서 영이신 것과 별개로 성령이란 영이 또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영이시고 성자께 영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한 영이 아버지라는 위격이 이 영은 뭐니까? 본질이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영이시다 말할 때 영은 본질에 관한 설명이고 성령은 위격에 관한 설명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영이시다 줄치고 본질에 관한 설명. 성부 하나님 뭐예요? 위격에 관한 설명. 성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위격을 제2위 위격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영이시다는 본질을 가리키는 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시다는 뭐죠? 본질을 가리키는 말. 성령 하나님은 위격을 가리키는 말. 그러면 성육하시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성부는 할아버지고 성자는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영,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다 잘못된 이미지 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모양과 형태가 다른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성부는 삼각형, 성자는 동그라미, 성령은 네모 이렇게 표현해서 구별되지는 않으세요. 다 한 하나님이시요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가?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차이가 있다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 본질에는 차이가 없어.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위격적으로 차이 있단 말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마치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격성의 차이가 있다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인격에 차이가 있어 세 사람이 있으면 본질도 달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지. 이해하세요? 다르실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설명을 거꾸로. 오늘 고생을 좀 하세요. 오늘 잘 배워서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잘 전달하세요. 전달하실 때가 말이 잘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 순간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서 지금 다음에 또 말해줄게 이렇게 하고 일단 멈추세요. 자,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세 분이 계시니까 갑을병 셋이 있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쉽겠다 싶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일단 갑을병 셋이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 인격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인격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 요새 말하는 인격은 사람의 경우에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생각을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의식이 있는 존재로서의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서의 그 의식과 아버지의 인격성과 아들로서의 인격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은 셋이 있어요. 몇이 있다? 셋.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신론이 우리의 신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맞는데 부득불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꼭 이렇게 일체를 덧붙여서 우리를 어렵게 해요. 왜 그걸 붙여야만 했을까? 그걸 거꾸로 이해해보자 말이에요. 거꾸로. 아까 설명은 하나로 설명했는데 거꾸로 이해해보면 이와 같아요. 갑을병이 있는데 이 갑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을과 병은 갑에 비하면 머리가 갑을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을은 상당히 운동을 잘해요. 근데 갑과 병은 운동에 관한 을을 못 따라가요. 병은 노래를 잘해. 이 음악성이 뛰어난데 이 음악성에 관한 갑과 을이 도무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뚜렷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광대한데 아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또한 광대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광대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도대체 어떤 지혜로움을 보고 아버지의 지혜인지 아들의 지혜인지 성령의 지혜인지 구별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이가 나야 구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야 셋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예요 셋이에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이 무슨 차이가 나야?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신 거야. 어떤 편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편차가 없어요. 편차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왜 그런가 했더니 본질이 하나. 그러니 하나님 몇 분?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말할 길이 없어요. 세 사람의 경우는 왜 세 사람이야? 아, 왜 한 사람이야? 세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편차가 있어서 그래요. 편차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편차가 없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거를 유한자가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묻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출생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발출,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분과 낳으심을 받은 이 두 분은, 성자와 성령은 없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자연 영역 안에 있는 분이 되어버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있지? 않았죠. 그렇죠? 내가 신분을 누가를 보내요. 너 저기 가서 이거를 내 대신 전하라. 내가 파송하면 파송자인 내가 파송받은 자보다 앞서 있죠. 시간적 전후 관계가 있죠. 그러나 존재 기원에 관한 존재, 누구의 존재 기원이죠? 하나님. 하나님 가로 열리고 영원과 초월. 영원과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기원은 우리가 자연 속에 속한 언어 영역으로 보내시고 보낸 자가 되시고 또 낳으시고 난 자가 되시니까 표현상 시간 차의 개념이 있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성령이 안 계신 때가 있을 것으로 언어적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지지만 그래 불구하고 영원과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함께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받았지만 또 아들로부터 나오시지만 항상 더불어 새 위격으로 영원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동등성과 동질성의 차이가 존재 기원에 있어조차도 있다 없다? 본질상 본질이 있어서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게 되고 다만 존재의 기원은 무엇에 대해서만 구별성을 의미한다? 위격의 구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 출생하셨다 발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 아니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뭐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이 곧 성령의 영이시오. 아들의 영이 곧 성령의 영이기도 하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렇게 되면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린 무엇을 경험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 영이 분리되어져 구분되는 것처럼 성령의 영만을 받는 법은 없어요. 성령의 영을 받으면 곧 뭐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는 아들과 함께 역사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관계의 비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줄을 보죠.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끔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거룩해 하시는 구원의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거룩해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일과 무관한 관계없는 그런 임의적이며 독단적 성령 사역이란 없습니다. 그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일이 아닌 임의적이며 독단적이며 별도의 성령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이며 리트마스적 판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일의 결과가 또 일의 진행이 일의 과정이 거룩히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일인가에 따라서 분별이 되어져요. 영분별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영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목적에 합당하여 필요적으로 주어진 일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따라서 되어져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부어주시는 특별한 이 사역적 기능이 은사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십시다. 나 질문을 같이 읽어보죠. 제3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까닭이 뭐냐? 이 질문은 뒤집어서 뭐예요? 왜 제3위 하나님은 성부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달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나요? 그렇죠? 위격적으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나요? 그것이에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제3위 하나님은 본질이 비물질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아, 중요한 얘기 나왔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러니 영이라고 일단은 불만한 하시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시작. 그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께서 선택한 자들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그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같이 세 번째 시작. 그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친히 감동하시고 영향을 미치시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요 두 개 앞에 거와 뒤에는 성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선택한 자들의 심령의 역사, 심령의 역사라는 것이 영적 역사라는 거예요. 즉 그가 하시는 일이 영적인 역사를 베푸시는데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으로 성도의 심령 속에 영적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심령에 친히 감동하신다 함으로 영적 영향을 미치신다. 그래서 위에 것과 뒤에 것,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결국 성령을 주체적 역사의 주체적 사역에 대한 주체성으로 설명하느냐,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시는 것이냐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께서부터 성령이 나오심으로 성도의 심령에 영적인 역사를 주시니 그를 가르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역사를 베푸심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되는데, 성부와 성자가 다 각각 영이시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니 성령이시고, 그가 또 성도의 심령 속에 뭐예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니 성령이라 일컬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설명은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나 스스로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져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를 주시니 또한 영적 역사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름 불리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으면 그가 영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시며 거룩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 Holy Spirit, Holy Ghost, 그래서 Holy란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며, 그 다음 네, 마지막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앞에 글은 반복이 됐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시는 사역도 뭐죠? 거룩하게 하시, 본인이 거룩하시며 하시는 일 또한 거룩하게 하시니 그가 영이신데 앞에 또 뭐에 특별히 holy, holy를 붙여 말한다. 이게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인데 이때 the father, the son 할 때는 holy란 말을 굳이 붙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the spirit은 그 앞에 holy를 붙여서 the holy spirit 하는 것은 특별히 홀리란 말을 형용적으로 붙여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된 바는 그가 거룩하시며 하시는 일이 또한 거룩히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 영이신데 그러나 이름 구별하여 성령 오시다고 이름 줬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다. 자, 그 다음 다를 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정리예요. 정리. 자, 첫째,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때 구별 줄치고 구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분이라고 쓰면 서로 떨어져, 쪼개져, 나누어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본질의 일체성과 동일성을 반영하는 표현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구별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읽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격이십니다. 제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물질의 기운, 파워, 힘, 어떤 그런 거로 생각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주는 것은 받고 주고 받고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격성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파워, 능력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요 싶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 때문에. 그 뒤로 설명해드리겠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다음에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그 다음 뭐래? 따라서 뭐와 구분이 된다? 은사들과 구분이 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미리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선물이니 성령님이 은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 칭찬받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그로 받는 것이 아니요 선물로 받는 것이니 그러니 성령님은 뭐죠? 은사죠. 그러나 이 은사가 뭐와는 구별되어야 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즉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인격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죠. 여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그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질문.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므로 제가 질문을 보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질문했는가?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같이 해볼까요? 성부, 성자 하나님도 영이심으로 성령이란 이름을 제3위 하나님께만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중구적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본질과 관련하여서 영이라 일컬을 경우라면 질문은 타당성을 갖습니다. 칭찬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또는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으로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한 성부 성자와 구별이 되는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성부께로부터 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나신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여 성령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분을 가리켜 그 밑에 셋째 줄이 그 뒷부분에 있죠? 그분을 가리켜를 동그랗게 치시고 둘째 줄 맨 끝에 구별하여 그 앞으로 옮겨 놓는 것이 글 읽기에 위치가 더 좋은 것도 같네요. 읽다 보니까 아, 우리말은 어려워요. 수식적 구조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묻노라. 이해하셨습니까? 거듭 물으나 대답은 잠잠 조용하시네요. 자, 설명 다 드렸어요. 이제 뭐 어떻게 장원사님 뭐요? 아, 예. 아,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그 밑에서 셋째 줄 뒤에부터 보면 그분을 가리켜라는 말이 나와요. 그 그분을 가리켜가 그 밑에 둘째 줄 맨 끝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여 그 뒤로 옮겨놓으면 글을 읽기에 더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 싶어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더 했어요. 아이, 선생님 별로 모르셔도 됩니다. 자, 질문 같이 읽죠?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서로 다른 영입니까? 답,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합니다. 성령께서는 성자라께로부터 나오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또한 성자의 영으로 불리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을까요?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 결국 너희 속에 있는 영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거하시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잔시고 여러분 나눠준 자료집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어떤 관계성 안에 계신 분이신가를 저희가 궁구하며 살폈습니다. 실로 저희 신앙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 가운데서 왜곡되며 뒤틀려버린 그 잘못된 신앙에서 저희가 빠져나가는 미신적 신앙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마귀가 또한 영으로 이싸움에 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신관을 훼손할 때 우리가 바른 신관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자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불러모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평강을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영원한 작정을 변치 않고 이끌어가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크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